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출애굽이란 노예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 과정이죠. 따라서 성경 전체는 출애굽이라는 그림, 밑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렇게 자유함으로 풀어주는 그림의 완성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위하여 모세를 먼저 부르셨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다. 먼저 택하셨다. 먼저 구원하셨다. 그래야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이게 출애굽의 전체 주제죠. 따라서 오늘 모세가 아무리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뜻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믿음을 다시 심어주는 것, 그리하여 그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접점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말미암아 물론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값없이 쏟아지는 은혜를 받는 두 손의 이름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쏟아주면 뭐합니까? 빗물을 받을 물통이 있어야 물이 고일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계속 설득을 해서 바로한테 가라. 안심하고 가라. 능력은 내게 있다. 너에게 있지 않다. 그 얘기라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 대해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 전체가 바로를 신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로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이 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바로, 그 왕에게 모세가 신같이 여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볼품없이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건 어떤 돈을 가졌건 그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체벌 앞에 서더라도 대통령 앞에 설지라도 우리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눅들 일도 없고 소위 쫄아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만하게 거들먹거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쪼잔하게 살겠습니까? 바로에게 너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 형 아론에게는 내가 너를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 대언자라는 건 선지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나비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왜냐하면 대언자인 까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세에게 부어주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아론에게 다시 전하고 아론이 그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복음을 아론과 같은 대언자들에게 그 복음이 다시 전해지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적 권위가 주어진 까닭은 신적 메시지가 부어졌고 신적인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권위,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나 더하지 않나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무슨 단순히 뭐 십일조를 내봐라 네 곳간이 차나 안 차나 그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도 돈을 가지고 벌벌 떠니까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조금 앞서 보지만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 앞에 19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모세가 통해서 지금 전할 메시지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온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대속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제사 지내줘야 된다는 게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서 말씀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너희들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니는 게 우리의 직업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땅에 죄를 사하고 다니는 게 우리의 직업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교회에서 조금 무슨 눈만 좀 세게 마주쳐도 저 인간 꼴보기 싶다고 꼴보기 싫다고 그렇게 속을 노래미 속처럼 하고 살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무슨 뭐 이거 뭐 카페트가 빨간색이냐 파란색 가지고 싸우질 않나. 무슨 건물을 이렇게 짓게 저렇게 짓게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지 않나. 그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의 죄를 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내려가 되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유,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셔서 사람 머리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주셨을 때, 예레미야서 또 19장 7절 이하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통로가 된 것이죠. 이사야서에게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저도 입이 둔하여 못 갑니다. 그랬더니 입에다가 숯불을 대가지고 입을 정결케 하신 뒤에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넣어줄 터인데 그 말을 통해서 또 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시나. 그게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예요. 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게 가면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한다고 안 듣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한 대로 내어버려 두는 까닭은 그들이 끝까지 갈 때까지 가서 결국은 쫄딱 망하는 걸 봐야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마음을 돌이키든지 한단 말이에요. 꼭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끝까지 보겠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이 끝내 갈때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뭐든지 뭐가 남아있는 게 없게 만들 것이고, 딱 남아있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들이 이 땅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남은 자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아무도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것 같지만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또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아직도 남겨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이 세상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악한 인간들을 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는 것,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 인류가 존속하고 있다는 것, 그게 저는 더 기적이에요. 멸망시키지 않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멸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점점 더 강팍하단 말이에요. 그막 주님께서 자꾸 성경에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강퍅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주듯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 일들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자유의지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신 까닭에 본인이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마음을 강퍅하게 한다. 강퍅하게 하다는 건뭐 완악하게 하다는 건 돌처럼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소프트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이렇게 돌짝밭이 되게 있어서 말씀의 씨앗들이 안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꼭 이 완악한 사람들은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이 다 튕겨 나와요. 어디 집회를 가와서도 조금 완악한 교회를 가면은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그리고 완악해지는 사람들은 꼭 보면은 설교 때 졸거나 설교할 때 빠져나가거나 또 사탄이 이상하게 그때 설교 시작하면 또 뭐 주차가 잘못됐다고 전화가 와서 빠져나가거나 하여튼 신기하게도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제 설교 듣다가 졸지 마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졸음이 오면 아, 이놈이 또 나를 건드리는구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빼가야 되니까. 뿌려지면 그냥 그대로 걷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여기겠다는, 내 군대로 편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민간 복장을 가지고 있는 군인 위장 신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옷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다니고 뭐 또 여자분들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다니지만 다 군인인 줄, 군사로 징집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어디 있으라 그러면 거기는 위수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을 지켜야 할 군사로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에 가건 뭐 어디를 가건 그 가는 곳곳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다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또한 나는 군사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파이처럼 살아야 돼. 늘 웃고 다니지만은 속에는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구원 안 받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다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왜 부지런히 달려갑니까? 여러분 세상이란 그런 곳이에요. 죽도록 힘껏 달려가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스탑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 아닙니까? 안식이란 강제적인 멈춤이란 말이에요. 그날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지금 구약적 그림이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그게 구원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오셨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게 우리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생을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뭐 저도 뭐 가끔가다 영양제도 챙겨 먹지만은 이 육신이 활발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여러분 그 오늘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누구랑 식사하면서 내가 가보고 천국이 너무 좋으면 너 좀 빨리 부를게. 내가 그래서 농담을. 근데 하나님 왜 천국이나 이거 뭐 지옥이나 한번 보여주면 간단할 텐데 왜 안 부르냐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천국 한번 보여주면 뭐 무슨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한번 보여주면 그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걸 안 보여주시냐고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지만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요. 죽었더니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정말 온갖 모멸과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죽어서 뭐 거리가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 가운데 겪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내 형제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좀 가서 좀 보내가지고 좀. 그랬더니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이 한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무슨 일을 있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줘도 안 믿고 지옥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꿈을 잘못 봤나? 뭐 그러고 마는 거죠. 자,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내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애굽 백성들이,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비록 완악해져서 열 가지 재앙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장자, 첫 초태생들을 다 빼앗기는 고통을 겪고 그런 엄청난 재앙을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까닭은 뭡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버텨봐야 소용없구나. 언제 그걸 깨닫는다고요? 장자를 잃었을 때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장자를 잃은 거예요. 예수님을 잃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 바로한테 하라고 했더니 바로한테 가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예, 모세가 80, 아론은 83세. 여기 83세 이상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우리는 어린아이란 말이야. 부르심도 제대로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80이 되더라도 제가 혹시 설교하면 그만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할 거예요.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거 미리 다 연습했던 겁니다. 이적을 보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뭐 다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신들의 경연장과도 같아요. 누구 신이 더 세냐.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신적 능력을 보이라. 이게 그때의 관행이에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가 용하다면은 용한 걸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언 기도를 한번 들어맞든지, 예?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네가 나를 알게 하면 내가 너를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뱀을 이렇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더니, 이때 뱀은 그냥 우리가 그런 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바다 괴물에 해당하는 뭐 용이나 뭐 리버야단이나 이런 비슷한 그런 동물이에요. 뱀으로 번역했지만. 어쨌건 신 앞에서 그들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11절 이하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때 뭐 이걸 이제 뭐 연구한 사람들은 정말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겠냐.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뱀을 마취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팡이처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깨워서 던지면 깨서 이게 뱀이 됐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건 오늘 결론은 뭐냐면 모세 지팡이가 그 애굽 술사들과 그 많은 애굽 박사들의 뱀을 잡아먹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 뱀은 바로의 왕적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왕관에다가 코브라를 새겨서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정한 이 땅의 왕인가?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가? 어디에 우리는 속한 존재인가? 이걸 결정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발견하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지를 안다면 그게 걸맞게 살아가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 생각하고 있으면 그런 걱정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제가 젊은 날 누구 미워해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정말 원수처럼 지내보기도 했지만 한 20, 30년 지나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부디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 주님의 속한 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누가 좀 빨리 가겠다 하면 다 보내주고, 차 끼어들어도 막 끼어들었다고 저놈 따라잡고야 말겠다 해서 가서 또 그 앞에 서지 말고 그냥 보내주고, 엘리베이터 누가 뛰어오면 문 잡아주고, 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바보처럼 사는 거죠. 누구 노래인가? 하여튼 오늘 그렇게 살기로 한번 결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정말 신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권위,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 한번 제대로 변변히 써보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늘 짓눌리고 두려운 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빛을 발하신, 비록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정말 결단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